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최근 전기를 군수공장에 하루 18시간을 우선 공급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하죠. 일반 가정집들에선 하루 2시간 정도 겨우 전기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북한 전기 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한쪽만 전기를 몰아주면 다른 쪽에선 전기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추운 이 시기 밥하고 물 끓이고 전기가 꼭 필요한 가정집들이 많을 텐데요. 백성을 하늘같이 소중히 여긴다 말만 하지 말고 군수공업에 공급할 전기를 3시간만이라도 줄여서 인민들에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부르는 밤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한국도 조만간 코로나 백신, 왁진을 접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도 코로나 왁진을 상반기 내에 접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12일 날 발표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즉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분배를 위해서 북한 보건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코로나 예방접종이 언제부터 또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능한지 오늘 좀 그 내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느 정도로 논의가 진행이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유엔 아동기금의 시마 이슬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이 12일 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북한 보건성과 이 백신 관련 물품을 조정을 하고 있고 관련 지침서, 교육, 계획, 그리고 분배 감시 수단, 지원 자료를 개발을 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경우는 국가 백신 보급 및 접종 계획을 개발 중이라고 전해왔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조만간 백신 접종이 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코로나19 백신, 그러니까 이 왁진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들어가는 백신은 어떤 거가 될까요?
뭐 백신이 지금 뭐 그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현재 이제 북한과 협의하는 데가 이 세계 보건 기구라고 방금 말씀을 해 드렸잖아요.
네.
근데 세계 보건 기구에서 관여하는 백신 공급 기구가 코백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 코로나 19 백신의 경우 이제 지금 보면 좀 큰 나라나 좀 경제력이 있는 나라 중심으로 백신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좀 불공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계 공평하게 이 백신을 분배하기 위해서 세계 보건 기구를 비롯해서 여러 국제 기구들이 함께 코백스라고 하는 걸 설립을 했습니다. 일종의 뭐 연대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기구에서 국제 사회의 기부를 받아 가지고 의료 체계나 또 재정 상황이 어려운 나라 92개 국가에 백신을 무료 또는 아주 누군 가격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코백스에서 이달 초에 백신 배분 계획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의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랑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입니다.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좀 논란이 있었던 백신 아닌가요?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가 맞을 경우에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지금 분석이 좀 있는데 다른 연령대에서는 이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백신은 뭐 안정성도 높고 그리고 백신을 맞을 경우 사망률이나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좀 예방하는 효과는 뭐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만 세계 보건 기구에서 이런 논란이 좀 있자 권고 사항을 새롭게 내놓은 게 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도 맞는 걸 권고한다. 접종 안 하는 것보다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게 더 이제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안 맞는 것보단 그래도 낫다.
네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예방 효과는 참고로 약 70% 정도 됩니다. 이걸 받으면 한 70% 정도 예방이 되고 두 번 접종을 해야 면역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나요?
한국의 경우는 그 65살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고 백신의 이제 사용을 허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유럽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접종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인데 문제는 이 유럽 쪽 나라들은 백신 확보한 게 좀 많이 있어요. 뭐 화이자도 있고 뭐 모더나도 있고 여러 백신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골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확보를 했다 그럼 맞아야 한다는 게 또 유럽 국가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북한의 백신이 어느 정도나 공급이 될까요?
이 코백스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 공급되는 백신은 약 100만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접종을 고려를 했을 때.
네.
그래서 공급 계획은 1분기, 그러니까 한 3월까지는 전체 공급량의 한 40%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분기, 6월까지는 나머지 한 60%가 북한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이게 다 들어올 경우 북한 전체 인구의 약 4%가 접종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 당국이 뭐 중국이나 소련하고 접촉을 해서 또 추가로 백신을 확보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이 확보가 될 텐데
네.
일단 세계보건기구하고 연관된 백신은 북한 전체 인구의 4% 정도가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다만 이 백신 공급 일정이 좀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네.
또 만들어서 국가에 제공을 해도 국가 차원의 그 예방접종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이거 바로 접종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이제 좀 유동적인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이 준비를 좀 잘 해야만 그래도 3월부터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네요.
네.
이게 접종이 시작되면 북한은 누구부터 맞게 할까요?
그것도 지금 주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경우는 1차로는 의료진이 맞습니다. 그 의료진이 먼저 예방이 돼야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한 2분기 될 것 같은데 65살 이상 노인들 그러니까 고령자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 건강한 성인들 이런 순서로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처럼 고령자부터 먼저 맞추게 할 거다 의료진하고 이렇게 보는 뭐 시각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백신 물량이 적기 때문에 평양만 먼저 맞추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의 눈이 있으니까 좀 지방에 좀 취약계층을 좀 일부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서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외부에서 좀 주되게 보는 게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맞을까 이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 지도자는 이게 백신이 안전하냐, 안 하냐,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그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지도자들이 뭐 이렇게 실황 중계해가지고 자기 백신 접종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올해 78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12월에 실황 중계하면서 자기가 그 백신 맞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다
네.
이거 괜찮으니까 다 맞으라 이런 차원이죠.
네네.
그리고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런 그 지도자도 공개적으로 이제 이 백신 왁진을 맞았는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백신을 맞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대통령들이 자신이 직접 나서는 건데
그렇죠.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코로나가 그래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백신만 충분히 접종을 하게 되면 코로나가 일단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한국의 경우는 이제 빠르면 올해 9월, 늦으면 한 11월까지 일정 규모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북한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백신 확보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비율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시기도 결정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이렇게 흐름을 보면 올해까지는 일단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 확보가 안 된 나라는 몇 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북한 당국이 자금과 외교력을 좀 집중해가지고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북한에서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게 다 장군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네. 눈물 흘리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국가의 의무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가 김정은 위원장의 배달은 형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맏아들 북한에서는 뭐 장남이라고 그래요? 맏아들이라고 해요, 보통은?
뭐, 맏아들이라고
맏아들.
하죠.
예. 김정남이 암살된 지 4년이 된 날입니다. 김정남은 아버지 생일 한 3일을 앞두고 2017년 2월 13일에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북한 공작원들의 작전에 의해서 이게 지금 그 화학무기로 알려진 맹독성 물질 VX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김정남이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북한 주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더 해주세요.
네, 이 수령의 가족 관계는 북한에서는 1급 비밀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김정남은 1970년에 김정일과 영화 배우 성예림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일의 맏아들 김일성의 첫 손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원래대로라면 맏아들이 후계자 1순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 유학 생활하면서 이 김정남 생각이 많이 바뀐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경우는 왕조 국가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외부에선 그렇게 표현하죠.
네. 예전에 이제 조선 시대 이런 드라마 보면 왕의 후계자는 사랑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김정남 또 자연스럽게 후계 그 순위에서 좀 이탈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남은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이복 동생인 김정은이 북한의 후계자로 공식 이제 지목됐을 때 이때 해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반대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좀 깜짝 놀라게 했고.
그렇죠.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동생이 북한 주민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네.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말들이죠. 김정남의 암살 이후, 뭐, 다양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뭐 가장 큰 배경은 김정은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제거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맏아들이라.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왕조 국가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왕족의 그 핏줄이 있으면 죽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 불안정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 뭐 이러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장성택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죠.
네.
2012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주석에게 김정남을 북한 최고 지도자로 삼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걸 누가 도청을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알려줬다. 이걸 이제 중국 쪽 관계자가 일본 NHK의 방송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후계자 옹립 과정에서 생긴 어떤 갈등 때문에 암살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이듬해 이제 2012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후계 승계를 받았는데 2012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맏형 김정남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정보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의 이병호 국가정보위원장이 말한 내용인데 계속 그러니까 김정남을 죽이려고 했고 2017년에 결국 암살을 하게 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 시도는 계속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알려지고 있군요. 네. 사실 북한이 이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을 텐데 네. 은밀하게 처리하고 싶었을 텐데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이 밝혀진 건 어떻게 해서 밝혀진 건가요?
북한도 사건 배후가 드러나지 않도록 동남아시아 여성 두 명을 포섭을 해가지고 살인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김정남이 암살된 지 일주일 만에 사건 용의자 5명이 북한 국적자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개입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됐고요. 나중에 이제 김정남을 부검했을 때도 이 신경가스 VX로 살해당한 사실도 네. 말레이시아 경찰이 또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김정남의 또 아들들이 있는데 그 김한솔이라고 네.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살해당했다 이런 것도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을 했을 때 북한의 배후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 당시 그 사건 현장도 네. 그 공항 CCTV라 그러죠. 감지 카메라에 네. 좀 제대로 좀 찍혀가지고
그렇죠. 용의자도 그때 좀 나온 게 있고요.
그렇죠. 얼굴들도 네. 파악할 수 있었죠.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했나요?
당연히 뭐 부인을 했는데 김정남이라고 인정도 안 했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가 사인을 숨기고 용의자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걸 네네. 강철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2017년 2월 20일 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외교부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북한의 망상과 거짓이다.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외교적인 그런 갈등으로 좀 비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김정남 암살 사건이 북한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굉장한 충격을 줬거든요. 일단 북한이 김정남을 암살할 때 사용한 이 VX라는 무기는 화학 무기입니다. 네. 이거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국제법에서는 화학무기 사용하는 거를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또 북한은 외교적으로 또 고립이 됐습니다. 미국이 9년 만에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도 악화됐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 동남아시아에서 북한과 아주 중요한 우방 국가거든요. 네. 1973년에 외교관계 수립을 했고 전 세계 처음으로 북한과 입국사증 없는 무비자 협정국 체결도 할 정도로 가까웠는데 이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비자 면제 협정도 파기를 했고 그 해에 그리고 평양의 자국 대사관 사실상 폐쇄를 했습니다. 네. 한 2년 정도 이게 이어졌는데 지금 물론 관계 개선을 좀 다시 하려고는 하지만 말레이시아 내에 북한에 대한 그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왁진이 북한에 곧 들어간다라는 소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맏아들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미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정홍일이 부릅니다. 해야.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첫 출근. 한국에 정착한 정수련 동무의 생활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나는 첫 출근을 한다. 하나원을 졸업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그것도 부산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서울 구경 왔다가 아예 자리를 잡고 눌러 앉은 거다. 평양 구경 한번 해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던 조선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꿈같은 일들이 실제로 그것도 바로 나 자신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할 따름이다. 나의 첫 출근을 축복이라도 하듯 아침 햇살은 유난히도 밝게 비친다.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엄숙한 순간이다.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잘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 아침밥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프지도 않고 기분은 날아갈 듯했다. 발걸음도 가벼웠다. 고무풍선처럼 붕 뜬 마음을 가까스로 자제하며 지하철역 계단을 통해 역 구내로 들어섰다. 출입구로 가서 교통카드를 갖다 대니 차표값이 자동으로 치러졌다. 역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와, 서울 시내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였나 싶었다. 어찌나 사람들이 많은지 한동안 갈 길을 잃고 올라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알고 보니 여러 방면으로 갈아타는 중심역이라 더욱 혼잡했다. 여기저기 계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서로 자기 방향을 찾아가는데 마치 개미떼를 연상케 했다. 또 여기저기로 뻗은 안내판들의 화살표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안내판의 표시를 하나씩 차근히 인식했다. 아, 인천 방향은 저쪽이고 잠실 방향은 이쪽? 저쪽? 아휴, 이거 진짜 어떻게 가란 말이야 정말. 혼자 그렇게 씩씩대던 나는 지나가는 한 대학생에게 물어봐서야 겨우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그가 가르쳐준 대로 정신없이 걸어가는데 저쪽 계단으로 사람들이 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열차를 갈아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나와 같은 차를 타려는 사람들인 것 같았다. 몰려드는 사람들 속에 함께 붐비며 겨우 내가 탈 기차 홈까지 다다랐다. 한숨이 다 나왔다. 그리곤 이 숱한 사람들이 차에 타려면 밀고 당기며 전투를 벌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기차 문이 열리는 입구마다에 사람들이 하나둘 가서 줄을 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 혼잡한 속에서도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도 없고 신문이나 책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손전화기로 놀이를 즐기는 젊은이들도 간혹 있다. 서로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밟으면 죄송하다는 말로 상대에게 미안함과 양해를 구한다. 기차에 오를 때도 먼저 타겠다며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승객들이 너무 많아 미처 타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냥 서서 다음 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다. 얼마나 기차 운행이 잘 되기에 그 바쁜 출근 시간에 저렇게 여유만만할까? 기차에 오른 나는 천정에 매달린 손잡이를 잡고 서서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슬금슬금 훔쳐보았다. 모두들 평온한 모습들이다. 또 오늘 하루 일터에 나가면 맡은 임무를 훌륭히 잘 해낼 것만 같은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노라니 내 어깨도 저도 모르게 쭉 펴진다. 노동의 바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한국 국민들 속에 나도 함께 서 있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책의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곳으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북한과 그래도 가까운 편인 나라인데요. 사막과 초원의 나라, 몽골입니다.
아, 몽골. 네. 네.
몽골의 정식 명칭, 그러니까 몽골어로 몽골을 몽골 올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
올스라는 말은 그냥 나라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몽골 올스, 이것은 이제 몽골국 이런 뜻인데 몽골 이 말은 몽골어로는 용감한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된 명칭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용감한 나라쯤 되겠네요.
네.
그리고 간혹 몽골을 몽고라고 한자어로 고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몽고라는 표현은 오랫동안 이 몽골족에게 시달렸던 중국의 한족이 몽골 국가를 부를 때 몽고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이때 몽은 좀 달라요. 이 몽은 중국 한자어로 한어로 우메알 몽자 그다음에 옛 고자 이렇게 써서 몽골족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몽고라는 표현은 몽골에서는 쓰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리고 가장 큰 도시는 역시 수도인 울란바토르고요. 행정구역은 한 21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한 150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몽골이 내륙국가잖아요.
네.
바다가 없어요. 근데 세계에서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 가운데 가장 큰 나라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인데 몽골이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굉장히 넓은 편인데 인구는 33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사람이 너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인구가 이렇게 적어요?
네. 330만이면 글쎄요. 평양도 300만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서울은 천만이 넘잖아요.
천만이죠. 그러니까 뭐 너무 작은 나라죠. 네, 사실은.
국가 전체 인구가 330만 명 정도.
네, 그러나 땅은 매우 큰 나라입니다.
네. 집을 큼직큼직하게 쓰고 살 것 같다라는.
그래서 가도 끝없이 사막과 초원이 펼쳐지는 나라죠.
네. 몽골하면은 많은 분들이 징기스칸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네.
한때는 아시아와 유럽을 지배했던 대제국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몽골 그 지역에 이 고대에는 물론 원래 그 지역에 살던 몽골인들이 있었고요. 그 유목민이었던 흉노, 돌궐 이런 유목민족들이 자주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흉노와 돌궐은 트르크 정복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원래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제 이 몽골 쪽으로 자주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쪽에 있던 몽골인을 정복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이 몽골에서는 지금도 흉노와 돌골의 역사를 몽골의 역사로 같이 배운다고는 합니다.
네.
1206년 당시 보르지긴 테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징기스칸이죠.
네.
이 사람이 몽골 지역을 통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징기스칸이라고 이렇게 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를 가로질러서 대제국을 건설한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징기스칸의 몽골 대제국입니다. 그때가 13세기쯤인데 근데 한 세기 정도 지나서 몽골이 그냥 갈갈이 여러 나라로 분열돼버립니다. 뭐 대원국, 뭐 킵차칸국 뭐 이런 식으로 분열되면서 14세기 말에 몽골계 제국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제국이.
네.
그러다가 청나라가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청나라는 몽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몽골이 큰 나라잖아요. 근데
네.
이게 막 조각조각 다 흩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이 몽골 지역마저도 외몽골, 내몽골 이렇게 청나라가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외몽골, 내몽골이 따로 있고 지금 우리가 몽골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바로 외몽골을 그렇게 몽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1911년 중국에서 이제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몽골도 청나라로부터 사실상 이제 독립을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1924년이 되면 군주제였던 이 몽골이 공화제로 체제를 고치고 국호도 몽골인민공화국으로 정합니다. 어쨌든 재밌는 것은 세계에서 몽골이 두 번째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소련이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그 다음 생긴 나라가 바로 몽골입니다. 그래서 몽골은 당연히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소련하고 중국하고 대결할 때에도 소련 편을 들었던 나라 역시 몽골입니다.
몽골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사회주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소련이 해체될 때 몽골에서도 1991년 말에 민주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92년에 그 당시는 공산당 일당 독재였는데 복수정당제를 허용하는 헌법을 채택을 하고요. 계획경제체제 폐기하고 혼합경제체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상 공산주의 체제를 폐기한 거죠. 그게 1992년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최고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제고요. 임기는 4년 정도 됩니다.
네. 이 몽골은 탈북민들에게는 더 익숙한 그렇죠. 곳이죠. 네네네. 탈북민들이 이 몽골을 거쳐서 탈북을 하게 되는데 몽골 국경을 넘어 들어가면 가도가도 끝없는 사막이 쫙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 한창 탈북인들이 많았을 때 크게 세 가지 길로 탈북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중국을 잘 거쳐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태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탈출하는 경우가 있었고 북쪽으로 가서 몽골 건너서 탈출하는 분들이 계셨고 네. 그리고 이제 아예 중국 내에서 대사관에 들어가서 탈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몽골로 들어가면 그냥 사막을 길게 걸었다는 탈북인들의 증언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토가 크게 네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남쪽이 바로 바위와 모래가 전부인 고비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탈북인들은 몽골에 들어가면 이 긴 사막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리고 서쪽, 이쪽은 알타이 또는 한가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는 곳이 또 몽골의 서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초원만 있다고 합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풀밭만 있고요. 그리고 북쪽은 호부스굴 호, 큰 호수죠. 그리고 사람이 뚫고 지나가기도 힘든 시베리아 남쪽에 있는 산림 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막 숲, 엄청난 숲만 있는 거죠.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든 정도. 이렇게 몽골은 한 나라 안에 동서남북이 너무 다른 지형들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서남북 해가지고 기후도 좀 다 다른가요?
그런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고비 사막의 영향을 받아서 매우 건조한 나라가 몽골이라고 합니다. 1년 평균 강수량이 388mm 정도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가뭄 나라죠. 비가 거의 없는 나라죠.
네.
그래서 고비 사막에서 발생하는 황사라는 것 이게 중국으로도 날려가고 또 북한과 한국까지 이게 불어와요. 그래서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것.
미세먼지 같은
그렇죠.
거죠.
고비 사막의 네. 바로 황사입니다. 모래바람.
네. 몽골에는 종교가 있나요?
사회주의 나라였는데요. 종교는 네. 있습니다. 물론 몽골의 주된 종교는 티벳 불교입니다. 몽골인들의 53%가 바로 이 티벳 불교를 믿고 있고요.
네.
그나마 뭐 이슬람교 한 3%, 기독교 2% 정도가 있는데 한 40%는 종교는 없습니다.
몽골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이동하려면 교통수단도 좀 잘 되어 있어야 될 텐데 네네. 주요 교통수단은 어떤 게 있나요?
철도하고 자동차인데요. 몽골을 횡단하는 철도가 시베리아 울란바토르에서 울란바토르를 거쳐 중국의 얼렌하우터라고 하는 곳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열차를 갈아타면 베이징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로 열차를 많이 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한 중국의 철도 밀도에 비해서 0.12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한 나라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다행히 자동차 도로는 잘 발달이 돼 있습니다. 물론 차량은 인구가 3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21만 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수천만 대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차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차를
도로가 네. 뻥 뚫리겠네요. 정체되고 이런 건 없겠네요.
그런 일은 없죠. 차가 네. 없기 때문에. 대신 말을 많이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되는데 땅덩이는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항공이 또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로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연결이 돼 있고요. 대신 유일한 국제공항 딱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 울란바토르에 있는 징기스칸 국제공항이
징기스칸
있습니다.
이름을 땄네요. 네네. 몽골의 군대도 있나요?
몽골은 예전에 제국 시대에는 전 세계를 이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 기마병을 이끌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인데 지금 현재 몽골을 보면 18세에서 25세까지 남자들은 1년간 군대에서 복무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예, 그래서 군대가 있는데
네.
근데 재밌는 건 생업에 종사하는 학생들은 군대에서 빼줍니다. 의무적으로 군대 안 가도 돼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또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현역을 가는 것하고 병역 세금 납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그냥 군인 안 갈 수가
되고.
있는데 세금이 한 600달러 정도 되겠네요. 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병역세가 600달러 정도니까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일단 몽골 젊은이들은 이 세금 내고 군대 안 가는 젊은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군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징병제긴 한데도 군대 많이 안 가게 돼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몽골군은 이제 국군하고 국경수비대, 전투경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국군의 숫자가 12,000명밖에 안 돼요.
어머.
거의 없는 거죠.
어,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국경 수비대, 국경 지키는 사람이 한 8,500명. 네.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인데 8,500명이 국경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국경이 뻥뻥 뚫려 있다는 거죠. 거의 안 지키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네.
전투 경찰, 이 사람들은 그냥 말이 군인이지 그냥 경찰인데 이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력이 전투 경찰, 그러니까 경찰이에요. 대부분의 병력은. 그리고 과거에 해군이 있었는데 해군 사령관을 포함해서 해군의 총 병력이 7명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폐지. 바다가 없으니까 해군이 필요 없었던
그러네요. 거죠. 와,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몽골은 군대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국가의 예산을 네. 국방역 말고 네. 다른 곳에 많이 좀 쓸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겠죠. 사실상 국방비가 거의 필요가 없는 나라가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몽골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몽골의 국민 총 생산 보면 136억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인당으로 이걸 환산을 하면 1인당 국민 총 소득이 대략 한 4천 달러 정도 됩니다. 북한보다 한 두세 배 더 많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부자인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이 3만 달러 정도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데
4천 달러.
2003년 기준으로 몽골의 국내 총 생산 가운데 서비스업 비율이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긴 한데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깎아준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석탄을 캐거나 자동차 만들거나 이런 제조업이 아닌 건 대부분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농업도
서비스업이죠.
아니고 네. 예. 서비스업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농업이 21%, 광업, 공업이 한 27.9% 정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산업 구조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몽골은 원자재를 수출해서 사실상 경제를 유지하는 나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요 수출품의 82%가 석탄하고 구리 같은 광물입니다. 북한하고 유사하죠.
네.
그리고 석유 제품, 그다음에 자동차, 중장비 이런 것들을 주로 수입을 하는데 식량 수입은 전체 수입에서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대부분 자급한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몽골에서 많이 나는 광물 자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석탄 엄청나게 많고요. 제일 많고요. 구리 많고 그다음으로 뭐 형석이라든가 텅스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난한 나라라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고도의 제조업이라든가 어떤 발전된 산업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걸 캐서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산주의 체제를 폐지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네네. 경제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 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국토에 비해서 일단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생산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경제가 발전하려면 사실 인구도 중요하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3억, 14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쑤시개 하나를 팔아도 15억 개를 팔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네.
3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내부 수요라고 그러는데 국가 내 인구가 작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아무래도 불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가 주로 자원 수출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산업도 다양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이 이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막 금방 수출액이 늘어나지만 또 경제가 좀 침체된다 하면 이 나라 경제도 급속도로 악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수출을, 자원 수출은 주로 어디에 하느냐? 중국.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바로 급바로 몽골 경제도 안 좋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이 몽골을 먹여 살리는 원자재 광물 수출 산업도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이제 주로 받아내야 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투자를 얻는데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민주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정부의 성향이 공산주의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현재 호주의 어떤 기업에서 몽골의 구리광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몽골 정부는 이 해당 호주 기업에게 그 구리광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 구리광산 굴을 뚫고 막 여러 가지 자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업에서 내라고 요청을 했고, 또 2030년까지 몽골 정부에게 얻은 이윤의 34%를 우리 정부한테 납부해야 된다. 근데 보통 이런 조건으로는 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기준으로는 거의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호주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호주 기업에 대해서 몽골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거 우리 정부가 호주 기업에게 너무 많은 편의를 준다며 호주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몽골 국민과 정부의 이런 과거 공산주의 시절의 어떤 잔재라든가 또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 이것 때문에 몽골 국민들은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에게 이윤을 넘겨주는 것, 이걸 너무 싫어하고 다른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도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해서는 사실 적극적인 발전이 매우
그러니까 내 것도 안 주고 네 것도 안 받겠다. 네.
이게 중국하고
마음이네요.
베트남하고 차이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투자를 하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고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데 몽골은 반대입니다.
그렇군요.
이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네, 오늘은 가도가도 끝없는 사막과 초원이 펼쳐져 있는 나라 몽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10%의 희망 일본 혼슈의 최북단에 위치한 아오모리현은 사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절반 정도가 이 지역에서 나오고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과 생산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철에 푸른 사과가 팔리는데요. 달고 아삭한 이 사과를 아오리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 만들어진 사과 품종이죠. 이렇게 유명한 생산지였던 아오모리현도 한때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1991년 일본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아오모리현도 기록적인 태풍 피해를 입었죠. 당시 사과 수확을 앞두고 있던 사과 농장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1년 동안 땀 흘리며 재배했던 사과들의 90%가 떨어져 나가버렸죠. 농민들은 비탄에 빠지고 애꿎은 하늘만 원망했습니다. 남은 10% 정도의 사과도 긁히거나 상처가 나서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큰 재난 앞에서 모두가 낙담하고 있을 때 한 농부만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이 긍정적인 농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도를 합니다. 바로 태풍으로부터 살아남은 사과를 합격 사과로 이름을 붙여서 정상 가격의 두세 배 정도의 가격으로 파는 것을 제안한 겁니다. 재미있는 문구도 생각해냈습니다. 강력한 태풍으로부터 살아남은 사과인데 그깟 시험에 떨어지겠냐. 이런 문구를 달고 남은 사과 10%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과보다 몇 배 비싼 가격으로 정한 합격 사과. 과연 잘 팔렸을까요? 당시 일본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합격 사과가 수험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엄청난 위력의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거라고 합니다. 시험에 붙고 싶어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잘 파고든 거죠. 이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 한 농부의 참신한 생각으로 자칫 무너질 수도 있었던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90%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남은 10%의 희망을 갖는 것. 어쩌면 절망을 극복하는 힘은 이 작은 희망에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존 박의 이게 아닌데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